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로가 중국 남부 광저우를 강타해 5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토네이로가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근처 광저우시 바이윈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은 대낮에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풍으로 인해 파편이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AP통신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사망자 5명 외에 33명이 다치고 공장 140여 곳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두 차례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콜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동결 자산을 반환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한 영토를 절대 양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자산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서방의 도둑질에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폴 크렘린궁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러시아인 서방의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많은 서방 자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서방 세계에 있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국영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특히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동결 대상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유럽의 금융기관에 현재 묶여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만나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휴전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특별 회의를 계기로 여러 서방국과 중동 국가 외무장관들이 회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베르게 브랜드 세계은행 경제 포럼 총재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내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문 중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라크가 동성애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어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할 경우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새 법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매춘 방지법을 보완하고 확대한 이 개정안은 이슬람교리에 중시하는 시아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이라크의 윤리적 타락을 막고 이슬람교의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가뜩이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해하는 이라크의 인권침해 기록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군부대에서 탄약이 폭발해 병사 20명이 숨졌다고 캄보디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서부 캄퐁스페우주의 제3군 사령부 탄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폭발이 일어났다며 사망자 외 부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훗만에 캄보디아 총리는 페이스북에 폭발 소식을 접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부가 장례식 비용을 포함해 위로금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구름 가끔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최고 11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뷰이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살인과 고문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조상진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2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자, 이번 도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3월에는 비교적 잠잠했는데요. 4월 들어서 다시 이제 그 도발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성격은 한 두세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 22일까지 11번 정도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1월에는 5차례, 2월에는 2차례, 3월에는 1차례, 그리고 4월에는 3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종류별로 보면요. 순항미사일은 6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거리 미사일 2번, 단거리 2번, 지대공 미사일 2번, 그리고 수중 드론과 관련된 도발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 6번으로 가장 많이 그 발사를 했고요. 참고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것은 한 번도 그 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자주 쏘는 것은 역시 그 군사적, 기술적 이유와 함께 대외용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그 지난해 선언을 했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곳에서 그 쓸 수 있는 자신들이 그 전술 핵탄도 화산 30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이것을 그 실제로 이번에는 진짜 무기,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든 또는 미사일이든 이런 데 장착을 해서 쏘는 훈련을 이제 계속할 필요가 있고 자신들의 말이 이제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애외용, 대남, 대미용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 적당한 그 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BM 같은 너무 그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을 해서 미국의 여론이 들끓는 것은 나쁘지만 너무 조용한 것도 북한에겐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 정도의 도발,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쏴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러시아 수출 목적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에 이제 포탄을 수출했고요. 연말부터는 미사일을 수출했는데요.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걸로 치면은 미사일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갖고 있던 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에 앞서서 이렇게 시험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19일 순항미사일 화살 1라 3형과 지대공 미사일 별지 1, 2형을 쐈는데 이것이 어떤 미사일들인지 전부 다 개량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번에는 조상진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북한은 전부 다 개량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요. 이번 그 시험 발사를 통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적인 성능과 또 운용 이런 그 여러 측면에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앞서 그 지난 2월에도 순항미사일 그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미사일 총국이 이런 그 미사일들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공개했고 또 명칭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뤄졌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들의 성능을 보면 과거보다 좀 개선된 것이다라고 대체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 개발 모델의 번호를 붙여왔던 북한의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발사된 그 화살 1, 라 3형은 기존 그 화살 1형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두 폭발력, 또 비행 거리, 조종력, 정확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중간 정도의 모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별똥별의 북한 어죠 이 별지라는 미사일도 북한이 기존에 개발해왔던 지대공 미사일 그 번개 시리즈에서 기술적으로 좀 진화한 모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별지 역시 최근 그 수년 동안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해왔던 기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개발 중인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북한은 22일 핵무기 관리 체계인 핵 방아쇠에 따라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핵 방아쇠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핵방아쇠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관리 체계의 이름입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TV나 영화를 보면은 핵무기를 발사하는 핵단추라는 것이 대통령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것이 그 핵무기 관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핵단추라고 부르고 북한은 이것을 핵방아쇠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 핵무기 자체가 워낙 위험한 그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그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핵보유국이다 이런 것을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난해 9월 이후에 아마 그 핵방아쇠 일종의 그 핵무기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내용은 외부의 이제 무력 침공 이런 그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핵무기를 쓴다 이런 거니까요. 위기가 닥치면 아마 경보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큰 위기다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어서 그 핵미사일로 이를 반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는 아니고 지난해 3월에 한번 했고요. 이번이 그두 번째 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가끔 보면은 핵방아쇠, 핵단추, 핵무기 관리 체계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라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지난해 3월에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그 전술 핵탄두 화산 31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그 소용화됐을 뿐더러 북한은 여러 곳 그러니까 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방사포든 이런 데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북한의 그 기술적 수준을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전술 핵탄두가 바로 화산 31인데요. 이런 무기가 있으면은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봐야 실제로 이 무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북한은 지금까지 화산 31, 핵탄두 사진은 공개했지만 이것을 아직 터트려 보거나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북한이 뭔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북한 스스로도 이 무기가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노동신문은 또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인지. 조상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최원기 기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반응을 좀 보면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좀 과장됐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준 그 한국 합참 공보실장에 따르면, 북한이 아직 그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좀 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로서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위협을 하기 위한 정도의 그런 의도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현재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전제로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주장한 지 1년이 지났고, 시간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기술적으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북한이 한 직경 600mm 미만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에 충분히 탑재할 만한 크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 북한의 이론적으로 북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서는 정확하게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알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각각 한 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런 방식으로 방사포를 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초대형 방사포 훈련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를 적재한 이동식 발사대, 일종의 이게 다련장포입니다. 여러 개의 포신이 있는 건데요. 이동식 발사대 4대를 동원을 해서 각자 한 발씩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는 상당히 좀 이상한 발사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식 발사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신, 한 개당 4개의 방사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훈련을 하려는 목표가 방사포 네 발을 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이동식 발사대를 동원을 해서 한 번에 네 발을 쫙 쏘면은 네 발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현장에다 갖다 놓고 각 포대에서 한 발씩만 쏜 겁니다. 그래서 네 발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새로 만든 초대형 방사포가 만들긴 만들었으나, 한꺼번에 네 발을 발사할 정도의 안정성, 정확성, 이런 것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네 개의 발사대를 갖다 놓고 각 포대에서 하나씩 쏜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지금은 확인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조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핵 반격 훈련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그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북한 핵 반격 훈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그 북한의 주장을 포함해서 영내 안보 또 안정 문제에 관련해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영내 잠재적인 갈등 또 이런 위협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역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서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진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그 위협이 위험하고 또 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국제평화와 안보 또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를 하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높아질 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된다. 이런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거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제 2, 3년 전 서부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자 그때부터 그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들으신 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한미동맹이 즉각적으로 그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점을 한국의 그 또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종말을 맞는 게 북한의 국가 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정권의 종말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정권은 한 수뇌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을 쥔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북한이 핵으로 도발을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가할 때 주한미군 또는 미국에서 가끔 공개하는 것 하나가 참수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가 있고 참수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그러는데 참수훈련이라는 건 자체가 저희가 그 중동 사태 이런 데서 여러 번 봤지만 적 지도부를 수뇌부만 일반 민간인은 상관없이 수뇌부만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제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은 참수부대를 가끔 보여서 경고를 보내는 것은 북한이 핵위협을 하고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경우 그야말로 수뇌부를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확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이번에 그 비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이 자신들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영내 뭐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거론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서 자신들은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또 미국을 믿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괴멸될 것이다 뭐 이런 위협도 덧붙였는데 김 부부장이 이렇게 비난 담화를 낸 것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이 좀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서 북핵 대응 차원의 연합훈련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한 뭐 경계심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현재 외교가 한반도 지금 상황에서 외교가 좀 사라진 상태인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핵 보유 과시에 그치지 않고 핵 사용을 실제로 위협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리를 자극하지 말라 이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골자는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서 핵훈련을 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뭐 쉽게 말씀드렸으면 사실관계, 선후관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또 이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북한이 먼저 핵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보유 선언을 하고 한국과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그 북한이 그 ICBM을 포함해서 65발의 미사일을 쐈고요. 2023년에는 31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도발, 위협 이런 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자신들의 안보,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서 다 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보 문제, 평화 문제, 핵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를 하자. 그리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난 3년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근데 북한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때문에 이런 위협 훈련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해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런 이유로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거의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한국에 주둔한 미국 공군이 70군인데, 이 70군도 여기에 관련 입장을 밝혔네요.
네. 주한미 70군이 북한 비난 담화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이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고 또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한 연합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것인데요. 주한미 70군은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연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협이나 또 한반도의 상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던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어서 미국 국방부도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 비난에 대해서 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이나 또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또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를 미국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괴뢰, 군부, 깡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의 뭐 극단적인 표현은 뭐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뭐 작지만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최근에 한몇 개월 동안 나온 북한의 담화나 성명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천박한 그런 표현, 단어 이런 걸 써가면서 비난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괴뢰, 깡패 뭐 이런 표현도 많고요. 그런
네.
표현이 많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욕 같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표현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만해도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모종의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 나쁜 표현을 쓰면은 이것은 북한에게 또 나중에 미국과 협상하는 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욕을 퍼붓고 미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미 국무부가 펴낸 연례 인권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무부는 24일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보고서가 나온 배경과 그 구성을 좀 책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 보고서를 낸 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는 그 1961년에 대외원조법 또 여러 그 관련 법률이 있어서 그것이 아예 그 국무부가 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국 뭐 북한, 한국, 중국, 뭐 이란 등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와 그 영토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야말로 한 200여 책으로 묶여진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은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각국이 보장해야 될 인권의 내용, 이것을 쭉 열거하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각국이 어떤 그 보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민선언에 보장된 그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 인권, 자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의 그 신체의 자유, 또 정치적 이동의 자유, 또 공정한 재판,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렇게 한 6가지 내지 7가지 큰 항목에 대해서 각국별 인권 상황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는 것이 인권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상황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제한된 국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매우 제한된 그런 자유와 권리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적 권리 또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제한이 있는데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이런 것들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또 박탈 된 상태라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뭐 의료, 교육 이런 것들 생활 최저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급 차별도 심각하고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권리,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고 또 차별도 심하다는 것이 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이 역시 뭐 선거를 통해서 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나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데 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개 처형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8월 북한의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 이렇게 그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양강도 해산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사람들 한 현지 주민 한 2만여 명을 모아놓고 남성 7명, 여성 2명을 공개 총살했다.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그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도 방송이 됐고요. 또 일본 언론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번 보고서에도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사람들이 총살을 당한 죄목인데요. 북한 당시 그 이 보고서 또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국가 소속인 소 황소 얘기입니다. 이 소를 잡아먹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총살했다는 것인데 전 세계 어딜 봐도 소를 도축을 해서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해서 총살을 했다. 사형에 처했다. 이런 것은 참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보고서에 그 올린 것 같고요. 또 요번 경우는 자세한 사례가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 공개 총살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매년 한 10명 정도를 공개 총살했다. 공개 처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각한 그 경제난 그리고 노동당의 경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 북한 정부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범죄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가 없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또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들과 접촉하는 행위 또는 뭐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또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정치 범죄에 묶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 국경 봉쇄 이후에 중국 수용소에는 수천 명의 탈북민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놀라운 현상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2010년 그 1월부터 북한이 그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그 사람들이 그 북중을 오가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갇힌 탈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또는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뭐 쌀이든 강냉이든 이런 것을 사서 또 돈을 벌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북중 국경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3년간 그야말로 고국에 돌아가질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수용소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3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불어나서 거의 뭐 작게는 뭐 한 2천 명, 많게는 뭐 몇천 명이 중국의 그 수용소에 잡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봉쇄가 다 풀린 건 아니고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500명 정도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강제 송환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마 강제 송환된 사람은 북한에서 상당히 그 조사를 받느라고 고문 또는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그 자체로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의 뭐 언론 자유 수준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비단 뭐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서 그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것들이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만 보더라도 북한은 4년 연속으로 180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완전하게 정보 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서 노동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언론인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하면 뭐 구금, 고문, 뭐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 당국이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기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기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뭐 북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고, 또 북한 당국이 뭐 북한 주민들이 해외 방송, 저희 VOA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또 북한 당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 정보를 그 유출한 혐의로, 당 고위 관리들을 처형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언론 자유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한다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윤종호 대외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했는데요. 앞서서 그 윤종호 경제상은 지난 3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경제상의 이번 그 이란 방문을 두고 한두 가지 정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 러시아, 이란을 연결하는 일종의 그 삼각협력을 다지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 경제상이 그 단장으로 간 것을 봐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이런 것을 또 수입을 하고 또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또 핵과 관련된 어떤 그 모종의 군사적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소식, 그리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의 북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낸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조상진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탈북민 안충국 씨는 올해로 고향인 함경도와 또 한국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같아지는 젊은 화가입니다. 고향에서의 기억과 또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의 경험은 안충국 씨의 작품 세계에 큰 바탕이라는데요. 얼마 전 저 너머의 형태라는 주제의 전시회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담아낸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 탈북화가 안충국 씨의 전시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원이라는 작업을 하던 시리즈인데 이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명에 가까워요. 제가 살았던 함경도라는 고향에서는 저 원이 주는 이렇게 엄청나게 저한테 밝은 조명이었거든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저 너머의 형태의 여러 작품 가운데 함경도 출신 작가 안충국 씨가 잊히지 않는 여린 기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저 너머의 형태에서 작가는 시멘트와 아크릴로 만들어낸 점, 선, 면의 형태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작가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30여 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충국 작가를 섭외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특별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에 관련된 작품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충국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작가님이세요. 젊은 작가님들을 발굴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이렇게 안충국 작가님께 컨택을 드리게 되었고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도 그렇고 전시도 굉장히 많이 여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가 안충국 작가님께서 함경도에서의 시간과 서울에서의 시간이 같아지는 해입니다. 그동안 젊은 작가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올해 한번 같이 돌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함께 주제에 관한 논의 끝에 저 너머의 형태라는 제목이 탄생했는데요.
작가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은 탈북민 화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가님께서도 정체성은 당연히 작가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24년도에 새로 작업하신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고향만이 자신의 정체성이지 않잖아요. 작가님께서도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영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남한에서 배운 새로운 재료들, 새로운 창작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제목이 이러한 고민들 너머에 그 작가님의 고민들과 열정을 보았으면 좋겠어서 제목을 작가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충국 작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함경도 20대부터 그림을 그렸었고요. 북한에서는 보통 생활을 하려면은 좀 그런 기술이나 재능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발달이 됐지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이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그렸던 그런 욕망을 저한테 좀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촌 누나가 그림을 배웠었는데 그 밑에서 제가 그냥 곁눈질로 배웠었고요.
그러다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안충국 작가는 2009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15살에 왔는데 와서 한두 달 정도 학원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한국에서 미술을 하면 어렵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님 혼자 생활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뒀었고요. 그만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제 미술할 생각이 없냐 그림을 보니까 괜찮았었나 봐요. 저를 학원에 이제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이제 고1 때부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그림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살려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또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탈북민이기 때문에 탈북을 그려야 되고 북한을 그려야 되고 인권을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옆에서 원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싶지 않은 뭐 두만강에 떠있는 시체나 이런 것들을 드로잉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함경도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나 흔적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상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전달되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안충국 작가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2021년부터 개인전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의 주제료는 시멘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30살인데 저 소신이라는 걸 좀 담고 싶었어요. 저란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작업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주로 작업에 시멘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기반이 시멘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이 좀 들어간다거나 또 긁어내거나 뜯어내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작업을 하는데, 시멘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가루잖아요. 존재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아이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 친구의 존재를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성에 대해서. 제가 거칠고 러프하고 약간 빈티지하고 에틱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경도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봐왔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시각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캔버스에 시멘트를 바르면 마르면서 많이 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한 흔적이 남겨지고요. 안충국 작가는 그 작업 과정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거쳐 한국에 온 자신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작업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업에 보면 낙서나 시멘트가 떨어져 있거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기존에 살았던 데서 느꼈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지방에서 좀 지냈었는데, 지방에서 지내는 과정에서도 그런 빈티지하고 또 낡은 마을이나 낡은 집을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마음적으로도 좋고 해서 제가 성장해 오면서 만들었던 어떤 정체성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걸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 작업에서는 장소, 기억, 흔적, 정체성, 이 정도의 키워드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작품의 완성은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과 의사소통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작품, 창의적 물을 냈을 때 거기에 보물 찾기 마냥 보물을 심어놓진 않아요. 근데 모든 많은 일반인들은 와서 이 작업에서 뭔가 보물을 찾아가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누구든간에 못해요. 완전한 그런 구상을 하시는 분도 좀 다르겠지만, 저같이 이러한 흔적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보고 아 여기서 뭘 표현했을까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쑥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쑥 지나가다가 어느 하나 정도가 눈에 밟힌다 하면은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을까? 난 이걸 왜 좋아하는 걸까? 라는 자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이거 아 좋구나 나쁘구나, 그럼 요 정도에서만 해석해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안충국 작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에 정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관람객 또한 느끼는 바가 저마다 달랐는데요. 관람객의 소감 들어봅니다. 먼저 탈북민 마순이 씨입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화폭에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런 자유가 있는 세상에 와서 자기만의 꿈을 펼치는 모습이 환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라 그림에 대한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작가의 고심과 노력과 그 모든 게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소홀히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이 작가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아,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안충국 작가의 그림이 장벽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시멘트를 좀 많이 써서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걸 봤을 때 어떤 남북의 장벽, 약간 베를린 장벽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볼때그 장벽 너머로 이제 이런 빛깔들이 넘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좀이 장벽 너머로 갈수 있고 저쪽에서도 또 다른 빛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소통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북한에 계실 때이 작가님들 같은 뭐 선전 그림 이런 걸 많이 그리셨다고 해요. 사실 그런 그림들을 저도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했는데, 남한에 오셔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표현이나 사용한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아 진짜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은 이런 뭐 체제를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겠구나, 또 그걸로 울림을 주는 거구나, 있어서 꼭 북한 작가로서의 그것보다도 그냥 예술인으로서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경선과 일본 순시선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랴오이다오 열도에서 잠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카키시가 지난 26일에 이어 어제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조사선을 보내 환경조사를 하던 중 중국 해경선의 접근으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조사선엔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등 일본 국회의원 5명과 취재진이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조사선에 접근하자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잠시 중국 해경선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NHK와의 방송에 따르면 이나다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정부와 국민은 엄혹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조사를 위해 섬에 상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그러나 성명에서 중국의 해경선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일본의 침해와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문제로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휴전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세계 경제 포럼 특별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베르게 브랜드 세계 경제 포럼 총재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 또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토네이로가 중국 남부 광저우를 강타해 5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강력한 휘오리 바람인 토네이로가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근처 광저우시 바이윙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은 대낮에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풍으로 인해 파편이 공중에 휘날리는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칼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동결 자산을 반환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한 영토를 절대 양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서 서방세계에 있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국영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특히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 있는 한 호텔이 크게 손상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라크가 동성애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어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매춘 방지법을 보완하고 확대한 이 개정안은 이슬람 교리를 중시하는 시아파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이라크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막고 이슬람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가뜩이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해하는 이라크의 인권침해 기록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군부대에서 탄약이 폭발해 병사 20명이 숨졌다고 캄보디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2도에서 14도, 최고 기온 11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최저 13도,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 일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세계뉴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